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읽은 본문을 가지고 장애물을 버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와 청년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청년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제 안수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지금이야 어린이들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방치되고 부모의 어떤 소유 정도로만 여겨졌던 존재가 어린 아이였습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또 거추장스럽고 또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았던 것이 그 당시의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이 제자들 생각에는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고 더욱이 그 나라는 이제 로마의 어떤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어떤 다윗 왕국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과 또 명예와 권력으로 쟁취되는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또 그 부모들을 이제 꾸짖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사회의 어떤 문화와 관점에서 본다면 칭찬받는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 그리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0절을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의 어떤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한다면 고작 이 정도라면 저는 이미 다 지켜왔고 또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이죠. 그러니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지켜왔던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선한 일에도 영생 관심이 있는 사람이요 영생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게다가 부자입니다.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당시 사회의 문화에서 이 사람이다 라고 손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면 반드시 큰 공을 세울 사람으로 대우받을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환대받지 못하고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불필요한 취급을 받는 어린아이, 그리고 어딜 가도 환대받고 존중받으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게다가 부자인 청년,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먼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꾸짖었던 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정적인 말씀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선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이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1절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 벌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 4절을 보시면 18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겸손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의존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의존성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 감당 못하는 일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많고 그럴 때마다 아빠, 엄마 이렇게 부모를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존성,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 부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신에게 믿을 구석이 전혀 없어서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청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이 청년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청년의 말을 이렇게 다 받아 주시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으신데 사실 그리 호의적이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놓고 이 청년을 꾸중하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청년이 얼마나 훌륭한 청년입니까? 한 번은 칭찬해 주실 만도 하신데 그런 칭찬은 없고 예수님께서 또 요구하시고 또 요구하십니다. 결정적인 요구는 21절이죠. 오늘 보면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온전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은 했는데 결단하지는 못해요. 고민은 했어요. 마음에 어떤 찔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할 수 있고 찔릴 수 있고 마음에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이 왜 순종을 못했는가? 어린아이와 비교한다면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믿을 구석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재물이 이 청년의 믿을 구석 최후의 보루였던 것 같아요.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선한 일에 관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함이 느껴져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다 좋았는데 소유를 포기하란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예수님 안타까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 24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1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 청년은 자신의 재물이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께 헌신하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한 삶에 대한 어떤 거룩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이 부자 청년같이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그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밖에 없는 자,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돈도 필요하고요, 자녀도 필요하고요, 부모도 명예도 권력도 사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더 귀하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인데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보다는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돈보다 예수님이 귀하냐, 자녀보다 예수님이 귀하냐, 명예와 권력보다 내 자존심과 체면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신 분이냐,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를 수 있느냐, 이 부자 청년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따르는 그런 예수의 제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는 장사거든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그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 사요. 손해인가요? 바보 같은 행동인가요? 아니죠.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어드리는 것이 은혜요, 복이요, 마땅한 바입니다. 청년이 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고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인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게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아무도 못 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죠. 볼멘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을 보시면 26절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어려워 보이죠. 힘들어 보입니다. 괜한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눈을 여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를 보게 하셔서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귀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놓고 보니 그것들을 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따르는 너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결단한 사람은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된다. 큰 복을 누리게 된다.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 마땅한 일,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주님의 제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